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넓은 초원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초원에 건강해 보이는 사자가 종횡무진 힘껏 달리고 있는 것, 그것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넓은 초원을 달리고 있는 그 사자는 적수도 없고 정말 마음껏 그 뛰는 것이 굉장히 자유로워 보일 수 있겠죠. 그런데 만일 이 사자가 자기의 허기짐과 어떤 생존의 급박한 욕구 때문에 막 뛰는 거라면 그렇게 보이는 것과는 사정이 좀 다른 이야기죠. 사실 그런 허기짐 속에서 먹이를 쫓으려고 쫓아가는 것에는 자유함이란 없는 것이죠. 그 먹잇감에 속박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고 또 그 조건이 만족스러운 것처럼 보여도 자유롭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이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이제 자유함에 대한 그 설교를 말씀을 드렸는데 역풍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이제 우리 삶에 온통 역풍을 아마 발견하셨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삶의 맞바람, 즉 고난이나 또는 뭐 질병이나 아니면 도전이나 또는 장애물이나 이런 것들이 올 때 우리는 그것을 피하지 말고 대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그 역바람을 맞으면서 우리는 내 지금 현재 있는 자리에서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올라야 되죠? 오르면 그 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조금 전에도 중보기도 제목들을 쭉 말씀을 드리면서 아프신 분들 이제 소개를 드렸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인생이 굉장히 부정적인 것이고 우리의 삶을 망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런 삶의 역바람을 잘 맞이하고 그것을 대면하고 그것을 타고 우리가 내 자리에서 올라갈 때, 날아올라갈 때 우리는 그 질병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보게 되고 그 새로움 속에서 나를 혁신시키는 그런 선한 힘이 충만한 그런 자유의 상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한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삶의 역풍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사랑의 종노릇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자, 삶의 역풍이란 무엇인가 하면 실질적으로는 내 삶을 흔들거리게 하고 그리고 나를 깨지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사고 그리고 행습 그리고 뭐 말투, 행동 양식, 세계관 또 나의 관계까지도 흔들고 내가 거기서 한 걸음 더 높은 곳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삶의 역풍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 역풍을 실제로 이 역풍을 맞을 때는 우리의 느낌은 어떠할까요? 괴롭고 불안하고 그리고 두렵기까지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를 도전하고 나를 꼭 망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한다라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을 만나서 관계를 맺고 살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죠. 그죠? 2년, 3년, 5년 이렇게 사귀어 왔는데 나는 저 사람이 항상 좋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의견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성격 차이도 있고 또 실수하고 실언하고 해서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도 난 저 사람이 정말 마음에 들어, 좋아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관계 속에 역풍이 불어닥칠 때, 말하자면 이제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역풍이 불어닥칠 때 우리는 그 역풍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피해갈 것인가, 우리의 갈림길이 거기서 놓여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피해간다라는 말씀은 뭐냐면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어요. 첫 번째 것은 아 이렇게 갈등이 일어났으니까 이제 저 사람 볼 사람 아니다. 앞으로 나 저 사람 안 만나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하고 그 사람과 절교의 선을 쫙 거버리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와의 관계는 더 이상 향상되지도 않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거기까지이죠. 또 두 번째로는 이런 상황도 연출될 수 있습니다. 아유 그냥 저 사람 잘 이해도 안 되고 좀 마음에 안 들지만 아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그냥 괜찮아 그냥 받아줄게 이런 쪽을 택하게 되면 당장은 갈등을 피해갈지 모르지만 그것도 역시 관계의 향상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부부관계나 뭐 부모자식관계나 뭐 여러 관계를 통해서 많이들 경험하셨을 겁니다.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리고 항상 넘어갈 수 있던가요? 언젠가는 터지죠. 그렇죠? 말하자면은 결국에는 별로운 꼴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별로운 꼴이 되어버리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좋은 게 좋은 거야 하고 그냥 다 이해하는 것처럼 하고 넘어가면 그것이 우리가 신앙인 줄 착각해요. 그것이 신앙인 줄 알면은 우리의 신앙에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 역풍을 지금 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관계 속에 역풍이 불어올 때 그를 절교를 해버리는 것도 아니고 편하기 위해서 무조건 괜찮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어느 한쪽도 택하지 말고 그 경계에서 무언가를 더 보려고 애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상대에 대해서 무언가 새로운 것이 보일 수 있어야 되고 지금 이 상황의 배경 속에서 뭔가 새로운 것이 더 보일 수 있어야 되고 또 나에 대해서도 뭔가 더 보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더 깊은 것, 더 새로운 것을 보려고 애써야 합니다. 아, 쟤는 맨날 저래 왔으니까 앞으로 평생 동안 저럴 거야.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에게서 가능성을 보고 내게서도 내가 얼마나 더 깊이 그리고 온전히 수용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내가 다시 한번 나를 성찰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는 답답한 심정 속에서 이 모호함이 지속이 돼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데 이 모호함을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항상 명료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항상 명료해야 되고 항상 확실해야 되고 쟤는 저런 사람이고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맞는다 안 맞는다가 지금 당장의 결판이 나야 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것을 볼 수 없고 거기서 자유함의 상태에서 나를 바꾸어 줄 수 있는 그런 선한 힘의 상태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할 때 우리가 자유를 얻은 그 자유는 갈등을 빨리 끝내야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갈등 속에서도 우리는 자유함을 얼마든지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유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나의 한계 있는 나의 시각, 생각, 방식, 지금 내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이 삶의 자리, 여기로부터 날아올라서, 어느 정도라도 날아올라서 내가 못 보았던 것을 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하는 선한 힘이 충만한 상태. 우리는 그 선한 힘의 충만에 의해서 자유를 느끼고 드디어 안도를 느끼고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어도 아, 나는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나의 길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가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편한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자유가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 모두 다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또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라는 것은 항상 역풍을 안고 떠야 하기 때문에 불안이 따르고 두려움이 따르고 그리고 괴로움도 따르는 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역풍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그 자유함 속에서 내가 사랑의 길을 찾고 그 사랑의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열망과 그리고 주님 설정해 주신 그런 목표 때문에 그것이 나의 목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갈등의 역풍을 기꺼이 맞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유는 항상 사랑으로 바른 길을 인도해 갑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인도해 가는 길목에서도 우리는 또 하나의 갈래길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나오냐 하면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는데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거죠. 육체의 기회라는 건 뭡니까? 나의 육체의 이익과 나의 육체의 이기적인 만족을 위해서 그것을 삼지 말아라 이것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럴 수 있냐면 먼저 주님께서는 내가 육체의 기회를 삼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나를 조종하시거나 강제로 그 나를 인도해 가신다라든지 아니면 그것 때문에 형벌을 주시는 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잘못된 것도 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삶의 순풍은 항상 나를 기분 좋게 하지만 새로운 것은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역풍이 불어올 때는 항상 우리는 새로운 것을 보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것으로 딱 결정이 돼버리면 우리는 거기서 나만 보이는 거죠. 내 육체만 보이는 거고 내 만족, 내 욕망만 보이는 그런 셈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나쁜 것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주님으로부터 그 선택을 존중받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신중해야 하고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를 반성해 보는 일이 한 번쯤은 꼭 필요할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로는 이제 내가 날았으니까 내가 날아올랐으니까 더 큰 사랑의 실천자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더 큰 사랑의 실천자가 된다라는 것 이것 또한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종노릇하기를 선택하느냐 육체의 기회로 삼기를 선택하느냐 이 두 갈래길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유 안에서 사랑의 종노릇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랑의 종노릇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사랑의 종노릇이라고 할 때는 아마도 구약의 그 자원하는 종의 제도를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구약 시대에 이제 종으로 살다가 원래 종의 제도는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는 허락된 것이 아니었죠. 그러나 이제 종으로 살게 되는 그런 경우도 또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것이 사실입니다. 현실이었죠. 종으로 살던 사람들이 안식년이나 희년이 되면은 풀려나는 그 자기의 종으로서의 기간이 끝나버리는 그런 자유의 이제 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자유인이 되었는데 자유인이 되고 나서도 그 이전에 섬겼던 주인이 정말 존경스럽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이분 아래에서 평생 종노릇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자원하는 종의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귀에다가 구멍을 뚫었다 그랬죠. 그죠? 근데 현대인들은 모두 다 그렇다고 해서 사랑에 종노릇하는 분들이냐 하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귀를 뚫어서 표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주인의 뜻을 받들고 그 안에서 주인의 사랑과 또 주인을 존경하고 주인이 나눠주는 기쁨과 그것을 모두 향유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바로 그런 것이 자원하는 종의 제도로 말미암아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의 참 주인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가치가 있는지 그 사랑에 대한 열망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생명을 받았다, 하나님의 거듭난 영생의 씨앗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영생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 사랑의 씨앗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인간이라면 사랑에 대한 염원이 있고 갈망이 있고 사랑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고 그리고 내가 사랑을 했다 하면 더 큰 사랑을 하고 싶은 그런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그 거룩한 욕망의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사랑의 참 주인을 만나면 나는 그 사랑에 붙들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생각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부터 점검을 해야 되겠죠? 아,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듭난 자녀인가? 거기서부터 점검을 하시면 되겠죠.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종노릇이라는 것, 이게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율과 자원함 속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종의 자리에서 더 큰 유익이나 보상을 원하지도 않고, 또 사랑은 사람들을 비위 맞춰주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섬기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사랑의 종노릇이라는 것은 결코 외부적인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사랑의 종노릇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 안에서 자신의 자원함과 그리고 자신의 영생에 펼쳐진 그 세계 속에서 나의 인격의 동함으로써, 그럼으로써 사랑의 종노릇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는 사랑에 대한 중심이 확고할 때 사랑은 이제 드디어 내 몸으로 표현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봉사와 섬김도 될 수 있고, 친절과 배려도 될 수 있고, 충성과 성실로도, 또 양선과 절제로도, 또 오래 참음으로, 그런 기타 등등의 많은 다양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표현돼서 드러나올 때 그것을 사랑의 열매라고 하죠. 다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성령의 열매에 관한 것입니다. 자유, 사랑, 성령의 열매, 이것은 한 맥락 속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 5장을 통해서 그것을 분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사랑의 종로를 탈 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외부의 사람이나 공동체나 어떠한 제안에도 거의 방해를 받는 일이 없습니다. 사랑의 참 종노릇이라는 것은 상대가 어떻게 하는 것에 달려있지가 않습니다. 내 조건이 어떻게 변했다라는 것에 달려있지가 않다라는 말이죠. 우리는 사랑할 때 그 상대의 매력을 보고, 또 상대의 착함 또는 상대의 공로를 보고 그만큼 사랑하게 됩니다. 많은 경우 그렇죠. 이것은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런 세속적인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참사랑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사랑은 상대가 나를 좋아하지도 않고, 또 나에게 대해서 투덜거리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해도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됨됨이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사랑은 나의 인격의 됨됨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사랑입니다. 우리 일상에서는 그것을 부모 자식지간에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가깝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엄마 아빠 속을 상하게 해도 부모는 애끓는 마음으로 결국 자식에게 다가가고 마음을 열고 받아주고 사랑하게 되죠. 자식이 예뻐서 그럽니까? 그 한 짓이 귀여워서 그럽니까? 그게 아니죠. 그거는 한두 살 때나 딱 지나면 다 끝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세 살부터 자기 인격이 들어오는 그 시기부터는 미운 짓 하면 부모도 따라서 미워지는 것은 인지상정이에요. 그러나 부모는 그렇게 선택하지 않습니다. 결정합니다. 나는 이 아이를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로서 자기 자신에게 들어왔던 사랑의 씨앗이 그 인격 됨됨이에 녹아있고 나의 행동과 나의 방식 속에 녹아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할 때는 굉장히 쉬운 것이죠. 아, 나는 그래도 이 아이를 사랑하리라, 이 아이를 품어주리라, 용납하리라, 가능한 것이죠. 이것이 그 자녀의 됨됨이에 의해서 결정된 사랑입니까? 아니죠. 부모의 인격의 됨됨이에서 나오는 사랑이죠. 그래서 부모의 됨됨이에서 나오는 사랑도 어느 정도는 차별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다 똑같은 부모의 사랑은 아닐 것입니다. 내가 참사랑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시금석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걸 어떻게 증명할까요? 상대가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아도 내가 계속 그를 사랑할 수 있는가에, 내가 참사랑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완성된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중심 속에 강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사랑의 힘이 끊임없이 자신의 성숙한 인격 됨됨이로부터 비롯되어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항상 나타났어요. 죄인을 만나도 그 사랑이 나타났고, 흉악범을 만나도 나타났고, 세리를 만나도 나타났습니다. 창녀를 만나도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그 사랑은 상대가 예뻐서가 아니고 자신 안에서 흘러나오는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종이 되는 것이고 사랑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자, 내 자신으로부터 타인에게로 흘러가는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이제 뒤에 설교는 들으실 필요가 없는 셈이 되어버리는 거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이 중요한 부분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아는 것입니다. 자, 자신을 사랑하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면 이렇게 신앙의 어떤 불이 타고 있는 어떤 열정적인 사람들을 보게 되면 거기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막 책도 쓰고 그래서 자기 돈을 막 낭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말은 비성서적인 말이 아닙니다. 이것의 바른 의미를 잘 깨닫고 이것이 시작이 되어야만 사랑이 시작이 된다라는 중대한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14절에 보시면은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뭐뭐뭐뭐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그 뭐죠?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을 죄송합니다. 내 자신 같이 하라. 이렇게 버벅거릴 거면 다시 하지 않을 걸 그랬습니다. 내 자신 같이 하라. 이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라는 그 말씀의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려면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우대하시고 따뜻하게 대하시고 존중하시고 사랑스럽게 대하시고 순수하게 대하시고 털털하게 대하시는지를 알아야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것처럼 나도 내 자신을 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사랑이에요. 제가 백동욱 집사님 좀 예를 들겠습니다. 용서하시고 좀 그러십니다. 하나님께서 동우가 이런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반말하는 건 아주 나쁜 짓이에요. 동우가 넌 참 소중한 나의 아들이야. 동우가 넌 정말 귀한 나의 일꾼이야. 너 정말 잘하고 있어. 이렇게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에게 그렇게 속삭이시고 말씀을 하시고 자신의 심정을 부어주시는데 백동욱 집사님이 이제 제대로 돌아왔습니다. 백동욱 집사님이 아니 뭘요 소중하기는요 아유 망치지만 않으면 다행이고 욕만 안 먹으면 뭐 괜찮은 거죠. 아 그냥 일꾼이라고 하시면 되지 뭐 굳이 귀한 일꾼이라고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를 민망하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것처럼 내가 나를 대하고 있는 것 아니죠? 자 그러면 백 집사님이 아무리 사람들 보기에는 사랑스럽고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아주 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못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겸손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 진실한 자기사랑이라는 것은 자기 도취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가감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의 상은 어떻죠? 우리가 세워놓은 하나님의 상. 정말로 어리석기가 그지없는 하나님의 상이 세워져 있죠. 말로는 좋습니다. 말로는 굉장히 하나님은 어미로우시고 하나님은 권위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모든 은혜의 주관자이시고 완성자이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설정을 해놓고 내게로는 그렇게 다가오시지 않는 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것은 올바른 신관,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도도하고 굉장히 고상하고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으로 그렇게 자꾸 묘사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또 말은 안 하지만 얕잡아 보고 또 아유 참 한심한 것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줄로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그걸 알지를 못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 우리 조금 전에 기도 찬양할 때 얼마나 여러분들의 찬양의 음성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다. 나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기뻐하고 또 기뻐하신다. 자, 내가 지금 나의 지금 현실 내 지금 바로 이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에게 그렇게 말해오고 계시고 그렇게 평가를 하시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셔야죠. 이것이 안 되면 자기 사랑이 안 됩니다. 우리가 한평생 하나님 높은 곳에 계시고 도도하셔서 내가 범접할 수 없는 어떤 분으로 나와는 정말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없는 분으로 그렇게 자꾸 생각하고 계시면 그것이 결국은 무엇을 불가능하게 하죠? 자기 사랑을 불가능하게 하죠.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사단의 계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간의 그 휘황찬란한 개념적인 용어들로 하나님의 상을 지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고백할 때는 그런 하나님이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의 고백은 거짓 고백 같아요. 그렇게 속게 만듭니다. 사단의 결력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을 잘못 세우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자기 사랑을 못하게 하고 자기 사랑이 안 되니까 이웃 사랑이 안 되는 것이고 그와 더불어 내게 다가오셔서 살갑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는 사랑의 정의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아주 메마른 상태로 만들어버리고자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얼마나 고등전략입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고상한 그 높은 자리에 앉아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간다라는 말은 나의 의식이 하나님께 열리고 그리고 나의 자세와 나의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이 된다라는 뜻이지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먼저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오시는 분이세요. 내가 나아가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오셨고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다가도 우리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또 잊어버리고 살고 하나님께 반대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도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나서 하나님께 우리가 의식을 열 때는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기다리시는 아버지처럼 먼데 밖을 기웃거리면서 바라보시고 그리고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가 보이면은 바로 신발 벗고 달려가셔서 얼싸 안으시고 그리고 허그하시고 똑같은 말이네요. 허그하시고 그리고 뺨을 맞추시고 그렇게 달려오시는 아버지이시지 우리가 어디 무언가 높은 곳으로 찾아가서 하나님을 아련해야 된다라는 이 거룩한 표현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걸림돌이 되는지 모른다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상하게도 있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따뜻한 말씀 하나를 듣는 것보다는 그리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다 동의해놓고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다 딱 이렇게 정해놓은 선한 것 그 고백 그것을 하면은 내가 그 고백을 다 완전하게 다 한 줄 알아요. 그리고 거기에 착각을 일으킵니다. 내가 완벽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했다. 정말 중요한 생명에 관한 것 사랑에 관한 것은 고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만 빼놓고는 다 잘할 수 있는 존재인 것 같아요. 정말 다 잘할 수 있는데 사랑만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 진짜 사랑. 보세요. 가정에도 보시고 교회도 보시고 우리 크리스천 모임을 보십시오. 사랑 없어도 잘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유능한 일꾼들, 또 이렇게 열정이 있는 사람들, 또 기술이 있는 분들, 또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분들 있으면 교회도 다 잘 돌아가고, 그리고 가정도 부부가 사랑하지 않아도, 부모 자식지간에 사랑하지 않아도 가정의 형태를 잘 꾸리고 그냥 부족함 없이 잘 공급하고 그것을 잘 사용하고 때로는 남에게 베풀기까지 하면서도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의 종노릇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분명한 나를 존대하시는 나를 우대하시는 나를 살갑게 대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분명하게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 됩니다. 매일매일은 아니더라도 정말 일주일에 한 번이 정말 그냥 넘어가 버린다면 그러면 정말 애통해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살가운 교제를 기대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셔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나의 길 속에서 내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참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는 그런 경험이 없으면 나는 그냥 사랑을 흉내내는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면서도 사랑인 줄 모르는 게 당연한 것이고 내가 그 사랑에 정말 충족할 수 없는 것도 자기의 양심상 딱 비춰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랑이 효력이 없다라는 것도 분명하게 증명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먼저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랑은 나의 역경과 도전의 역바람을 받아들이고 비상할 때 비로소 그 자유함 속에서 참사랑의 세계에 대한 눈이 띄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만 해서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랑하게 없어서 사랑하게 없어서 안 돼요. 하나님과의 따뜻한 만남이 있어야만 사랑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자유의 세계 속에 단 하나의 최고의 품목을 꼽으라면 내가 자유함으로 이제는 참으로 사랑할 수 있노라입니다. 이것이 어설프게 느껴질지라도 나는 진짜 사랑을 시작했다면 그것이 자신에게 가져다주는 그 충족과 만족은 남이 모를지는 몰라도 알 수 없을지는 몰라도 자기 자신은 분명하게 알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의 신앙의 이 흉악범으로 등장하는 자들이 있었죠. 할례파들, 율법주의자들. 자, 그런 사람들을 비롯해서 뭐 이런 질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부활이 진짜 있냐? 뭐 동정녀 탄생이 진짜냐? 뭐 천국이 정말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의 질문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알게 돼요.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셔서 나를 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정말 그런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이건 부활 생명이 아니 없을 수가 없다는 것을 그 사랑을 통해서 자신이 확신하게 됩니다. 동정녀의 탄생, 그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성령이 주시는 영생의 생명은 정말로 너무나도 확실한 것입니다. 동정녀 탄생이 그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인간이 어리석게 이성의 잣대를 대고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그게 헷갈리고 더 혼동되는 것이죠. 천국? 당연히 있죠. 이렇게 사랑을 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 천국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죠. 사랑이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사랑하면 이런 모든 부질없는 질문들은 다 해결됩니다. 그 질문들 붙들고 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정말 이 중요한 열쇠, 사랑, 이것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의 종노릇에 정말 매료되시고 정말 자유를 통해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 정말 주님과의 살가운 만남, 주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위로하시고 나를 얼마나 존귀히 여기시는지, 또 나로 말미암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는데, 내 인생을 통해서 이런 경험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러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어떤 다른 사람에게 대하시는 그런 사랑의 대하심으로 나를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나의 가치와 또 존재의 의미가 극상될 수 있도록 다가오셔서 나를 위한 고백과 나를 위한 격려와 나를 위한 칭찬으로 또 기쁨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겸손을 버리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인가를 찾고 구하며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더욱더 풍성히 소원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는 정말 참사랑의 길을 걸어가야 할 소명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아버지, 그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시작할 수가 있고 어떻게 견고히 다져갈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은 주님과의 바로 그 만남의 키가 있고 그 만남 속에서 정말 귀한 나를 향하신 사랑을 만나는 데 있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나를 대하신 것처럼 나도 나를 대할 수 있고 또 내가 나를 대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대하는 그런 복된 사랑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신 이 시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